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마음의 찬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보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인물은 사도행전에 짧게 등장하지만 그 영향력과 신앙의 깊이는 결코 짧지 않은 여인인데요.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어요.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땅에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이 되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짧은 이야기조차도 이유가 있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루디아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야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잊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중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문장이 너무 깊게 와닿았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은혜는 열린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신자였죠. 그러나 그 열린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셔서 마음을 더욱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루디아의 신앙 전체를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에 감동받을 때 찬양 중에 눈물이 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순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신앙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루디아는 그런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죠. 루디아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강가였습니다.
맞아요. 예배당이나 회당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아서 조용한 강가에 모여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소박하고 꾸밈 없는 신앙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사람이 모인 자리, 예쁜 건물도 편안한 시설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진짜 예배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자리에서 종종 큰 일을 이루시죠. 루디아도 강가에서 복음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맞습니다. 꼭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요즘 자주 느껴요. 제 방에서 말씀을 펼칠 때, 길을 걸으며 잠깐 기도할 때, 그런 평범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앉기만 하면 그 자리 어디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내 진정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당시 루디아가 있던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루디아는 강가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말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마음이 열리자 곧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하며 그녀는 자신의 집을 복음을 위한 공간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도전이 돼요. 집을 연다는 건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안전이나 사생활, 또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여는 거니까요. 그런데 루디아는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루디아는 당시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 옷감은 귀족들이 입는 고급 직물이라 매우 비쌌습니다. 그녀의 직업을 통해 재력과 신뢰를 갖춘 상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집을 연다는 건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복음을 향한 헌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루디아의 집이 결국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었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 열린 집을 통해 한 지역을 여셨어요.
정말 한 사람의 마음, 한 가정의 순종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루디아는 바울을 돕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함께 짊어지는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통로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 볼 때 가장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사랑했고 그 교회의 헌신과 동역을 귀하게 여겼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빌립보 공동체의 출발점이 루디아라는 게 마음을 더 울리네요.
루디아의 순종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어요. 성경은 루디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 한 사람이 한 도시를 여는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듣게 하실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내 맘짱 가족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루디아의 신앙에서 배우는 세 가지 핵심을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열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그 열린 마음은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 집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마음에서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루디아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째는 열린 헌신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직업, 영향력, 재물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특히 열린 마음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반대로 마음이 열리면 작은 말씀 한 구절도 크게 역사할 수 있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직업도 환경도 만나는 사람도 나의 성격과 재능도 모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특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루디아처럼 살고 싶어요. 조용히 말씀 앞에 앉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삶도 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싶어요.
지하자매님의 소망처럼 루디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 찬양을 듣고 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디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경에는 짧게 등장하지만 그 삶의 열매와 향기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열린 마음, 열린 집, 열린 삶을 통해 복음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한 도시로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순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제 마음에도 작은 문 하나를 열어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제 마음 안에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내 맘 찬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전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북녘 땅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로 더욱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 인사하려고 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길 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과 사랑 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2026년도 또 한 달이 지나가고 또 2월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또 수많이 내렸던 결단들의 무너짐을 통해서 아, 또 나의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고 나의 또 의지가 연약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매우 또 이렇게 공사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 네, 저도 너무 잘 지냈고요. 2월이라는 시간이 1월이 참 어떻게 갔는지 이제서야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월을 또 회고하면서 다가올 또 3월에는 새 학기가 있어서 또 기대하는 마음과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랑자매님 방학이시군요.
네.
네. 광야학교 지난주 살펴보는 것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내용 전체가 다 반론에 가는 것이었어요.
네.
54문 첫 번째 주제, 과연 예정이란 존재하는가, 이것에 관한 반론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그 전주에 살펴봤고, 지난주는 두 번째 반론인 동등한 자들에게 동동하지 않게 그의 은사들을 베푸시는 그분은 개인들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의 주제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이 반론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찰별해서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일 어떤 외형적인 원인들을 조건으로 동등한 상급이나 형벌을 베푸시기도 하고 베풀지 않으시기도 하면서 그 조건 때문에 은사들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 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적인 사정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다만 믿음과 회심을 요구하시며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이 믿음과 회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다 해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줄 의무가 있을 때 동등한 자들에게 동등하지 않게 준다면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은 의무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순전한 자비와 은혜로 자유로이 베푸시는 것이니 설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다 해도 그것은 차별이나 불평등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반론은 굉장히 중요한 반론이죠. 왜냐하면 네. 하나님의 예정이나 선택을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 안에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뭔가 차별하는 것처럼 생각을 네.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살펴본 그대로 절대로 차별이 아니죠. 세 번째 반론은 모든 사람의 죄를 갚기에 충족한 속량금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을 그의 사랑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서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속량금을 받으셨으니 그는 모든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정 선택하지 말고 모두를 그의 사랑 안에 받아들일 의무를 지닌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었죠. 네. 어떤가요 사랑자님?
네. 모든 사람에게 충족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속량금을 받은 자라면 모든 사람을 자기의 사랑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요,
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속량금이 그러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속량금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무한한 자비란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 방식,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닌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해도 그것은 무한한 자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구원하든 1억 사람을 구원하든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이니까.
맞습니다.
구원 방식 자체가. 무한한 자비인 거죠. 방금 전 다룬 반론의 재반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충족한 속량금을 받고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 자는 불의하다? 왜냐하면 베푸는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자, 이건 어떻게 했죠?
네, 만일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한 속량금을 받았음에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경우는 속량금을 주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불의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돈을 받아서 구원하는 것이 그래요.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속량금을 지불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닌 선택한 자들만을 구원해도 그것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사랑하자님 잘 말씀하셨네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존재에게 돈 받아놓고 일부분만 가지고 구원했다. 그건 불의한데.
그렇죠.
네. 주님은 스스로 마련하신 비용이죠. 네 번째 반론은 이거였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몇몇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는 불의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도 괴롭게 하거나 던져버리시지 않는다. 자, 한마디로 뭐 이 반론도 역시 예정과 선택 이런 건 없어 뭐 이런 건데요. 사무령사님.
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몇몇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이시고 그러니 최고의 존중을 그분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의무가 없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셔야 할 의무도 없으시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반론은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에 달려있다면 사람이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성령을 통해 당신의 은밀하신 작정을 알려주셨고 계시하셨고 또 그 작정을 수반되는 작정에 수반되는 결과들을 통해서도 그 작정을 알려주셨으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다 소문났잖아요.
네.
자, 이렇게 지난주 배운 내용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54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지 54문 질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에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54문 전체에 다 하긴 했어요. 다 하고 54문 중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그걸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그 주제에 관한 첫 번째 정말 예정이 존재하냐
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반론을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 주제라는 반론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사무엘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허사가 되고 말 일은 누구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기된 자의 경우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개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죠. 뭐 만약 사람이 자기가 유기된 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 나는 버림받았어. 정확히 알고 있다면 방금 전에 말한 반론은 어떤가요?
그렇다면 앞에 반론이 진짜 사실이겠죠?
그렇죠. 네.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럼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네. 반론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버려진 자인지 선택받은 자인지를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자신의 유기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반론은 모순인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앞에 반론인 모순인 것은 회개하면서도 유기된 자에 속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자체도 좀 모순이죠.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는 더 이상 유기된 자가 아닐 테니까.
네. 네.
이 마지막 반론은 사실 대답해 줄 가치도 없는 좀 논리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첫 번째 주제 반론까지 다 살펴보고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예정이란 뭐냐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모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섭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미하지 않나요?
오, 맞아요.
네.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도모와 섭리가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네.
두 분 어제 저녁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셨죠? 선생님 뭐 드셨어요?
저는 밥을 덮밥을 먹긴 했는데 네, 이거
매운 거.
네, 매운 걸로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거 네. 종류라고 하면 뭐 밤류에 속하는 건가요?
아, 네. 좀 그런데.
네.
저는 어제 면류를 먹었고요. 네.
그러셨군요. 네. 제가 방금 종류를 이렇게 물어봤죠 두 분에게
네.
아, 여기 이제 종류의 이 종류가 한자예요 이 종 또 류 이게 모두 다 범위를 가리켜요 범위 그런데 뒤에 있는 류의 범위가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을 여러 확장해 놓으면 종들을 묶여서 더 넓은 범위가 되면 이제 류가 돼요. 그래서 이 두 범위의 단위를 합쳐서 일상적으로 뭐 먹었냐, 어떤 종류냐. 그럼 나는 뭐 면 종류를 먹었다, 나는 밥 종류를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자매님이 지금 도모나 섭리나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 다 맞습니다. 또 예정이나 선택도 하나님의 도모가 맞아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무령제님.
네, 섭리가 모든 피조물들에 관한 하나님의 도모하심이라면
네.
예정, 선택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도모하심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종교에서 종이 네. 작은 거고 류가 큰 범위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범위로 보자면 섭리는 큰 류이고
네.
예정, 선택은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섭리는 안 믿는 자에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일, 예정은 이제 선택받은 천사와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정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사랑자매님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중요하니까.
네. 네. 예정이란 사람의 창조, 죄와 영원한 죽음에로의 사람의 타락의 허용, 그의 아들을 육체로 보내사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 그리고 중보자를 통하여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과 회개로 말미암아 일부를 구원하시고 그 중보자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광으로 부활하며 영생을 상급으로 받게 하심.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심판으로 부활하며 영벌에 던져짐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하며 지극히 의로우며 불변하는 계획과 도모하심입니다.
네. 잘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가지고 예정이 도대체 뭔지 입니다 하고 나니까 다 잊으셨을 것 같은데
아, 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네.
예정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과 육이에요. 자, 선택이란 뭐고 육이란 뭘까요?
네, 선택이란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을 통하여 일부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예수께로 회심하게 하며 그들을 믿음과 회개로 보존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베푸시기를 은혜로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육이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기를 통하여 일부의 사람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버려두시고 그들을 무지몽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고 사리의 어둠으로 벌하시고요. 그들을 영원토록 정죄하사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로 그분이 지극히 의로운 판단으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선택과 유기는 달라요.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예. 그것은 둘 모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3장 18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로마서 9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읽은 말씀 보면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이 예정과 관련해서 표현하자면 어떤 자는 선택하시고 어떤 자는 유기하신다. 아 그런데 로마서 9장 그 18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예정이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뭐예요? 선택과 유기에는 목적이 있다.
네.
그리고 둘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영원전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택과 유기는 영원하다.
네.
네. 선택과 유기에는 목적이 있다. 선택과 유기는 영원하다. 이 둘 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 예정이 뭐냐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한 세 번째 주제는 예정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정만 아니라 유기의 원인에 대해서도 뭐 살펴보겠죠. 자, 먼저 예정의 원인은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래요. 그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네. 뜻. 예, 근데 조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입니다. 내 뜻 앞에 선한 뜻 그리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즉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그럼요. 네. 뭐 사무엘 형제님이 훌륭하고 잘생기긴 했지만 그것
감사합니다.
때문에 뽑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못났지만 그것 때문에 저를 버리시지도 않으셨고요. 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뭐라고 하죠?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네요.
맞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뭔가 선한 것이 그래도 있다면 뭐예요? 그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만이 우리가 선택된 유일한 원인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만이 지극히 자유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택은 은혜다.
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로마서 9장 11, 12, 16절, 골로새서 1장 12절, 고린도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유기를 살펴보죠.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유기의 원인은 뭘까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보니 유기의 네. 원인 역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뜻. 이시네요.
아유, 사무엘 형제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유기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고 유기된 자의 죄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니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육의 원인 역시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것만 봐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선택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어서 착한 사람만 구원한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육의 원인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이 그 원인입니다. 어떻게 이제 그게 영광이 되느냐, 이거는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살펴보죠. 자, 그런데 유기와 정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는 뭐죠? 죄가 있다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네.
이 정죄의 원인은 뭐예요? 죄겠죠.
네. 네.
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정죄 받는 거죠. 그래서 정죄는 원인과 책임이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요.
버림받는 유기와 죄가 있다고 판정받는 정죄. 뭔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원인이 분명히 다르군요.
예. 정죄의 원인이 죄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러니까 정죄의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귀들과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네, 질문 드릴게요. 네. 구원. 정죄의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 구원의 주요 원인은 뭘까요?
앞에서도 쭉 살펴보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지극히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네, 속을 줄 알았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많이 속으셨어요. 정죄의 원인은 마귀와 사람 자신이다. 그러면 구원은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께 회심하도록 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당하게 될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 맞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역시 선택의 원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자유로운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정에 어떤 최종적 원인이 또 있어요. 최종적 원인, 뭐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까요? 뭘까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심이네요.
예, 이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선택의 최종적 원인, 그러니까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택한 자들을 그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냐면, 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 참 선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원인, 목적이겠죠. 자, 그러면 선택의 이제 그 다음 목적, 뭐 그거보다 좀 작은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두 번째 이유로는 택한 자들을 의롭게 하심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들의 구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선택의 목적과 이유가 이렇게 있다면 유기도 있을까요? 있겠죠. 뭘까요?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유기의 목적은 정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사무엘 형제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유기된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유기된 자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니까 맹렬한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을 드러내시는 것. 어떤 정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이 유기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옳아, 이 사람은 틀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겠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선언하시고 실현하시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네. 아까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유기된 자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정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을 해요. 그 회복을 암시하는 말씀인데 이 에스겔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전에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강가에서 보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복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하는구나. 그때 보았던 영광이 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 될 때만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하실 때도 그게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에 내쫓은 것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 에스겔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1장, 2장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선택과 유기에서도 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차별하시거나 뭐 사랑이 부족하거나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3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당연히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해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나눠보실까요? 우리 사무령제님부터.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또 예정과 또 유기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선한 뜻에 있다라고 아까 배웠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포악하고 진짜 잔인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과 인자가 풍성히 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저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악인들이 저희를 에워싸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딘가에서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기틀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하여서 묵상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선택받은 이유가 나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